고린도후서 제5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뜻을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들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떠들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드리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상징과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리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갈릴리 성가대의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2014년도 부활주일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장례식장에 가면 많이 읽고 설교를 하는 대목입니다. 저도 이 말씀이 그런 데서만 사용이 되는 말씀인 줄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면밀하게 들여다보았더니 장례식장에서 사용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2014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는 앞으로 수십 년을 살아가야 될 성도로서 삶을 달려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드디어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달라져 보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내세관을 이야기하며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21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계시로서 바라보면서 옛 땅과 옛 하늘이 사라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오장육부 가운데 바다는 새로운 세상이 창조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지는다고 그는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는 하나님이 새로이 창조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있다고 그는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목이나 지금 사도 요한이 AD 90년대 중반에 쓰고 있는 그 글을 이미 30년쯤 전에 AD 60년대에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디에서 살게 될까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살게 될 것이 우리의 내세관이요 우리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딛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도 바울은 아직 임종을 맞이하지 아니했습니다. 당연히 그는 향년을 맞이하게 되면 옥중이든지 연금상태에 있는 가택이든지 전도하는 선교하는 과정에 이웃나라이든지 어디선가 그는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자신에게 남아있는 여생이 있습니다. 아직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동안에는 그렇다면 영원한 세상을 맛볼 수도 없으며 영원한 생명력도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만약 그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구태여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유대교만으로 충분한 신앙 시스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사도행전을 참고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부활사상은 요한복음 11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베다니의 나사로가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을 때야 뒤늦게 그 집을 문상하러 찾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망하여서 베다니 나사로의 바로 밑에 있는 여동생 마르다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을 요한복음 11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고 살아났겠습니다.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죽고 나서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도 별 소용이 없다는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른 모양으로라도 지금 저를 도와주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살아있는 사람에게라도 위로의 말씀이라도 한마디 해달라는 뜻인 줄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그 모양을 보시고 그것이 바로 유대교인 바리새인들의 신앙입니다. 종말이 되게 되면 모두가 부활하여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선지서에 나타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있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 있던 말씀, 그것은 바로 유대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믿음에 속합니다. 종말론적인 믿음입니다. 또 종말론적인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는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하셨지만은 복음을 주장하셨지만은 너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믿음을 확인하고 반어법을 사용하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너를 부활시키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맛보게 할 수 있는 부활의 주인공 주인임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 사실을 믿게 되면 너는 이 자리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구태여 죽지 않아 하더라도 살아있는 생전에 부활을 믿으면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설명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여 당신이 비록 메시아이지만 그러나 종말이 되면 내가 부활할 줄 또 내 오라버니가 부활할 줄 저는 그것만은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러고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참으로 답답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발걸음을 그의 생전의 친구였던 나사로가 들어가 있는 그 굴로 향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렸습니다. 벌써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거리로 가시느냐. 사후 약방문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아무리 용한 처방이 있으면 몰랍니까? 죽고 나면 의사도 아무 필요 없습니다. 장례 의사가 필요할 뿐 전문의가 왜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면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부활신앙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눈물을 흘리실 것입니다. 내가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내가 왜 유대교를 기독교로 바꾸었는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유대교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라! 그 무덤 속에서부터 나사로가 드러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죽음의 무덤 속에서부터 나오라! 너를 감싸고 있는 사망과 죄악의 감옥에서부터 나오라! 그 종말이 되면 드디어 부활하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부터 나오라. 그러면 영원히 너는 죽을 때까지 죄와 사망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나는 그런 종교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성도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5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새 예루살렘성을 새로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몸 위에 드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보실 때 이렇게 가운 하나 걸치고 뭐 안에 양복 좀 입고 내의 입고 서 있는 그저 이렇게 생긴 한 사람을 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서 아 얼굴이 저렇게 생겼고 또 새로운 얼굴이 몇 사람 있고 이렇게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 보려면 반성하긴 하시지 뭐하러 성경책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것은 절반만 보고 그 모양만 보는 것입니다. 성령 외과에서 바꿔줄 수 있는 것은 그 모습뿐입니다. 정말로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속에 생명력이 있느냐 부활이 숨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숨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 모양을 보고 계십니다. 변화를 받았느냐 아니 받았느냐 은혜 속에 있느냐 제멋대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바깥에서 살고 있느냐? 그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외모로 보이는 이 속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우리가 더 쉬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다는 것이 5장 2절의 구절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되는 말은 장례식장에서 할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바로 부활절에 살아있는 동안 앞으로 수십 년을 혹은 100년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3절 이렇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보고 내려다보실 때에는 벗은 자인가 가려져 있는 자인가 그것만 확인하십니다. 뭐 주님과 우리 성도가 너무나 가까워서 내외를 하지 않으니 뭐 벗고 있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벗었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가려주신 그 가죽옷을 입고 있느냐, 벗어버리고 제멋대로 나뭇가지로 그저 치마 만들고 있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입혀주셨던 그 가죽옷,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던 그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옷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대속자이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이 옷 바깥에 무엇을 뿌려주셨습니까? 그분이 속죄의 피, 생명의 피인 보혈을 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제가 오늘 부활주일에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온몸을 적시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수 있느냐 없는가, 이 차이입니다. 만약 그 생명의 피를 볼 수가 있다면 그 옛날 출애굽 당시 유월절이 시작될 때에 유대인들이 살고서 있던 그 집에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어서 죽음의 권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전부 차폐가 된 상태에 있었으며 그 집안에 있던 자들은 모두 죽음을 면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거기 안에 넘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리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가리움을 받는다는 뜻은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죽음의 세력이 들어갈 수가 없고 뛰어넘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뛰어넘을 유자에 뛰어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고 테스오바를 설명합니다. 지금 죽음의 세력이 여러분들이나 저에게 오실 때에, 올 때에 뛰어넘어버릴까요? 아니면 우리를 집어삼킬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합니다.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죽음의 세력과 이 세상 권세에 대한 것이요 공중에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영적 전투에 있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된다. 말씀에 금도 가져야 되고 성령의 안에서 기도도 해야 되며 우리가 평안의 신발도 신어야 되며 온갖 것으로 전부 무장을 해야 된다. 방패도 금도 다 가져야 된다. 왜 가져야 되느냐? 그 이유는 죽음의 세력에, 죄악의 세력에 다시 삼킴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을 가게 되면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 같이 사탄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삼켜버리기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죄와 죽음에 삼키우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히 부활과 생명의 삶을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 처방을 사도 베드로가 5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오. 즉 육체를 벗고자 하면 죽음일 것입니다. 육신을 벗고 당장 죽어서 천국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오. 오히려 하늘로부터는 그 생명을 더딥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을 더딥을 수 있을까? 그 방법론이 바로 나타납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지 말고 성령과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하라. 그것이 영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율법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그저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려 하기 때문에 다 될 것 같은데도 예배를 잘 드리고 찬양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게 되면 무기력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병이 미독했기 때문에 목사님과 그리고 권사님 또 장로님을 어느 성도님이 초청을 했다고 합니다. 가서 열심히 중보기도도 하고 그리고 통성기도도 하면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권면도 했습니다. 살아나실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그렇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나서면서 신발을 신으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장례 준비를 해야 되겠지요.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서 가슴이 찌르러 떨려왔습니다. 우리가 과연 위로한답시고 하나님 말씀 갖고 했을 때의 말과 신발 신고 났을 때의 할 말이 같아야만 되는데 왜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믿지 않는 그 불신만이 팽배해져서 불신을 믿고 있는 엉터리 성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으면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고 있는 말은 그러한 힘없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안과 각이 튼튼하게 생명과 부활의 능력이 숨어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달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처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합니다. 죽어가는 우리의 육체가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이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저는 성경 가운데서 그 비결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하도 유대인들이 기적과 이적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적과 이적을 사실은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했더니 아예 임금으로 삼고서 매일같이 농사는 안 짓고 오병이어만 얻어서 먹고 살 생각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인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표적과 이적을 더 이상 행하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꼭 해주고 싶은 표적과 이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주님이 꼭 우리들에게 주시고 싶어 했던 표적과 이적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직결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갈릴리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저 동쪽 800km 나 떨어져 있는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40일 후에 하나님이 징벌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만다고 그렇게 외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 역사상 이방 나라에 가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고 그렇게 설파한 선지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전혀 뜻밖의 신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요나가 거절했습니다. 선민만 구원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방인까지 가서 우리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만 됩니까? 반대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청개구리처럼 동으로 가라고 했더니 동쪽 아수르로 가지 않고 서쪽 저기 스페인 끝까지 지중해 끝까지 가려고 거리로 가는 배를 집어탔습니다. 그랬더니 폭풍 가운데 그 배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문제였습니다. 그가 원인 제공자입니다. 그 사람이 입에 닿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안산에 있는 모 고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심정으로 요나도 바다 속에 심청이처럼 뛰어드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 깊은 지중해의 물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요나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선지서의 번연이 죽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의 바닷물 속에 뛰어들었는데 요나가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큰 물고기가 나타나서 죽음의 바다 속에 뛰어든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그 속에 공기가 공급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되었습니다. 계시의 말씀이 그의 정수리를 쳤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창조주가 누구시냐? 선민 이스라엘만 창조하셨느냐? 저 니너웨 백성도 창조하셨느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들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에 불과하냐? 내가 창조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나 창조주가 할 일인 줄 한 일이며,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는 것이 제사장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자가 선지자가 아니더냐?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대각성을 했습니까? 그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봅니다. 오늘 부활절에, 부활주일입니다. 어디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됩니까? 죽음의 바다 속에서 보아야만 됩니까? 다들 죽는다고 하는 그 사상 속에서 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공기를 주입받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생명의 삼킴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속에서 생명력이 솟아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중보기도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터져나와야 됩니다. 쓰여있기는 이렇게 쓰여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고, 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신발 신고 나가게 되면 아무래도 장례를 치러야 되지 않을까. 그 따위 신앙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허례허식적인 신앙을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며 부활신앙을 선포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지금부터 호렛대 속에 들어가시든지, 그리스도 말씀 속에 들어가시든지, 성령의 세례 안에 들어가시든지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말씀을 다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빼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대시하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부활의 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전에 보았던, 육체적으로 바라보았던 500여 명의 성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대표적인 사람의 이름을 쭉 적어가면서 증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그 부활의 장 8절로 가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 제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무덤 속에 안장 되셨다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되셨을 때 3일 만에 그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노라. 사도 바울의 증언입니다. 사도 바울이 적어놓았으니, 성경에 적어놓았으니 틀림없는 그런 증거자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해보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생전에 그의 눈으로 예수 부활한 것 전혀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저나 보지 않은 것은 마찬가지인데, 그는 보았고 왜 난 못 보았을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까? 가게 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도 나를 본받아라. 나의 믿음을 너도 본받아라고 했는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못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한 가지를 이해하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달려있는 얼굴에 제일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두 개의 눈만이 모든 것을 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고하고 있는 이상은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6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몸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 주님과 따로 있는 줄을 알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고 싶지만은, 내가 이 몸이 내가 보고 있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는 주님과 따로따로 놀고 있는 존재란 뜻입니다. 내가 주님의 지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러나 주님이 난 널 모르겠다 그렇게 내팽개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것만 정확하다고, 내가 아는 지식만 정확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내 가치관이 절대적이라고 주장했을 때는 주님은 따로 계십니다. 따로따로 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모래배 속에 들어갔으면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아까 15장 8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나라고 그는 표현합니다. 사람은 어미배 속에서 태중에 10개월 동안 있다가 고고의 성을 지르면서 이 세상에 태어나서 공기호흡을 시작하는 존재입니다. 안착이 되지 못한 자는 아직 회중 있는 자입니다.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물으면 우리를 보고서 부활의 정인이 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아직 눈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태중에 있는 그대로가 좋을지도 모릅니다. 엠플로이라고 합니까? 엠플로이라고 합니까? 산부인과에 가보게 되면 달수를 다 못 채우고 태어난 아기 중에 특별히 엠브로이오실에서 배양을 받아야 될 아기들이 있습니다. 어미 배속과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어미 배속에 우리가 있을 때는 양막이라고 하는데 사여 있습니다. 막 안에 사여져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만삭이 되지 못했을 때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습니다. 막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물과 피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물과 피 속에 담겨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성경에도 나옵니다. 물과 피로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태중에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양막이 우리를 둘러싸야 됩니다. 고래 배속과 같이 물고기 배속과 같이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거듭나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그 자에게 탯줄이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어미에게서부터 갓난 아기와 같은 우리들에게 그 탯줄이 무엇을 공급해 줍니까? 첫째,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양식을 공급해 줍니다. 생명의 양식이 그래서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서 잡수십시오. 오늘 성찬식을 할 것입니다. 떡을 나눌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 그리스도의 양식, 말씀의 덩어리인 우리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드시면서 떡만 드실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적인 탯줄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먹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이 공급됩니까? 다시 그 어미의 태중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뭐 저도 경험을 못합니다만 영적으로 들어갑니다. 무엇이 공급됩니까? 생명의 기운이 호흡이 공기가 그 속으로 그 태줄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가능합니다. 이 호흡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와 성령님은 이 태줄을 통해서 영적인 태줄을 통해서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 공기를 받아먹지 않으면 우리는 그 속에서 죽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향하여 이 공중에 있는 산소만 받아먹고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따로 있는 몸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몸만 갖고 사시다가 돌아가신다면 뭘 하겠습니까? 그거 몇 푼어치 안 됩니다. 100불짜리도 안 되는 것이 인간의 몸인 줄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은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바로 생명의 삼킴을 받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더 쉽게 사도 바울은 여러 군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또 세례를 받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 바지자랑이라도 잡고서 같이 부활을 해야 될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서 제 말씀을 끝내고자 합니다. 그런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생활을 하던 자입니다. 마치 로마의 경쟁과 같이 그리고 경기장의 운동선수와 같이 그는 정신없이 앞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자입니다. 그가 바라보고 있는 그 골대, 그 푯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서 계시는 자리가 바로 그의 표대였습니다. 나도 저 부활의 몸을 가지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이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가지신 그 몸이 좋은 몸인지를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몸인데도 필요 없다 하시면 뭐 아무렇게나 사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나사로는 똑같이 무덤 속에서 부활되어 나왔지만 그가 입었던 몸은 육체적인 몸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인 몸은 아무리 아름답게 꾸미고 체력장을 많이 해서 건강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향년을 맞이하게 되면 100년 내외간에 사용하고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몸입니다. 더 잊고 있을 수가 없는 몸입니다. 나사로 역시 부활되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향년 맞이하면 운명을 맞이하면 다시 벗어놓아야 될 것이 그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은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은 부활의 몸을 입고 나오셨는데 요한복음 19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문을 닫고 창문까지 닫아 놓았더니 바로 그 자리 한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서 계셨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고서 투명인간처럼 들어오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몸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몸입니다. 그래서 영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몸은 나사로가 부활해서 입은 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여 입었던 이 부활의 몸, 시간과 공간 개념을 초월할 수 있는 몸,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영원한 평강과 안식을 줄 수 있는 몸입니다. 바로 영의 소원대로, 성경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이 그대로 움직여질 수 있는 얼마나 좋은 몸인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는 그런 몸을 입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 육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살기 위해서 꼭 반대쪽으로 해석하고 이행을 하지 않으면 내 이익이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사람과 그 사람이 애리법과 갈등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옛날 습관과 새로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품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은지 모릅니다. 참으로 불편합니다. 그러므로 평강과 안식과 갈등이 해소되는 바로 이사야서 11장이 나타나는 천국에서의 그 삶이 가능한, 그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베다니에서 성천하시고 우리 주님은 천국까지 그냥 들어가실 수 있는 영생의 몸입니다. 이 몸을 갖기 위해서 나도 그것을 갖고자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있으니까 나는 두 번째 열매라도 따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간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도 몇천분의 1번이 될지는 몰라도 그것을 갖고 싶습니다. 그러나 당장 살아서 숨쉬는 이 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분 안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듯이 모든 영양분을 받고 싶습니다. 말씀의 영양분도 받고 싶고 성령의 기운도 호흡도 얻고 싶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 일을 하면서 나도 부활을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싶습니다. 덜 불편하고 싶습니다. 안식도 누리고 싶고 평안도 누리고 싶으며 내가 쓰러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는 깨어라 일어나라 하면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몸, 당장 내 몸이 절단이 났더라도 그 길을 우리 주님이 마치시면서 나와라 나와라 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육체를 원합니다. 생명의 능력이 들어와서 살리기를 원합니다. 며칠 지나지 아니하면 오클랜드에서 이미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시리 집사님 오실 것입니다. 붙들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암덩어리는 물러가고 생명의 세포와 면역세포가 강력해져서 그를 살려주십시오. 그를 살려서 마오리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내용입니다. 신발 신고 나가면서 아무래도 모치려야 되지 않느냐 이따위 얘기는 이제 하시지 마십시오. 이미 예언이 있었습니다. 살려서 하나님 용도에 맞게 사용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생명의 기운에 삼킨 바된 제시리 집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명숙 권사님도 꽤 기관지 협착증 때문에 고생하십니다. 그 기관지 좀 확 열어서 생명의 기운이여 성령의 호흡이여 들어가셔서 앞으로 수십 년간 하는 일에도 조금 더 답답하지 않은 가슴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외쳐야만 할 사람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의 기도는 변해야 됩니다. 이 생명의 상심바 되어서 생명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진하는 그러한 생명의 용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제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밖에 상침받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당장 육체를 벗을 수 없게 이 육체를 덮어씌워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들어오셔서 저희들의 의지와 저희들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오직 말씀의 뜻대로 성령님의 역사함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푹 잠겨 살아가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중보기도 할 때 그와 같은 생명의 능력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 주일부터 그러한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올 초에 있는 이 성찬식을 좀 당겨서 하고자 합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을 먼저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